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어, 천국에 가봤어, 나 예수님도 만났거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했어, 나 정말 그런 아주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했어, 혹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죠? 그런 분들의 그 표정이나 말하는 툴을 보면 나는 이런 정도의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이야. 너는 해봤어? 그럼 넌 그런 것도 없다면 당신은 성도가 아니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걸 경험 못하고 방언도 못해봤다. 천국에도 가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못 만나봤다. 나는 그래서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여러분들 아니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가짜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들은 진짜 사도고 바울은 형편없는 벌벌 일 없는 그런 사도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황홀한 신적 이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인데 바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은 황홀한 경험을 자랑하고 말을 하는데 이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아, 이 지금 거짓 사도들이 진짜 같이 보이고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 방언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아닌 것 같고 방언하니까 이 사람 뭔가 대단한 게 정말 교인같이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현실에도 바울 시대에도 바울에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이래 이간질을 시켜요. 그 전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최고의 제자고 사도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였거든요. 정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최고의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가짜가 들어와서 그거 아니야 진짜. 바울은 지금 잘못됐어. 그 사람 방언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사람 혹시 천국에 갔다고 하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회와 바울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 12장 1절이에요. 뭐라 하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현재 지금 자랑하는 일 그 자체는 사실은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아무 유익한 것도 없어요. 또 그리고 정말 그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랑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왜냐? 이 거짓 사도들이 지금 나를 공격을 합니다. 전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영적인 체험도 없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도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의 과거 영적인 경험을 이제부터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로 받은 주의 환상, 주님의 환상을 보았고 주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환상은 뭐예요? 환상. 환상이란 건 뭐예요?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환상은 눈을 뜨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눈을 뜨면서 환상을 볼 수 있나요? 환상을 보려면 눈을 지그시 감아야 돼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환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막 사랑하는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이 환상 주님의 모습을 보려면 눈을 뜨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신비한 주님의 모습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환상을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길면 졸음이 올 것 같고 잠을 자니까 여기까지만. 그래도 환상이 안 보여요. 환상은 바로 신이 나타난 신비한 그런 경험을 그 장면을 보는 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드시 그 앞에 주의 환상이라고 주님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환상이 뭐냐면 주님의 환상 어떤 모습일까요? 주의 환상을 보는 것이 뭘 봤을까? 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5천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을까요? 아니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환상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바울도 그걸 봤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주로 이거죠. 천국에 갔더니 강변을 걸으시는 분이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더라. 뭐 이런 천국의 환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바울이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시가 나요. 환상은 그런 거고 계시는 뭐냐면은 계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모든 것이 계시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계시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곳에 뚜껑을 덮어 놓았는데 뚜껑을 열어 가지고 안에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또는 많은 분이 저요. 우리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No.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성경이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이게 없다면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설교 시간에 졸았던 사람이거나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나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들이 막 연구하고 컴퓨터로 막 공부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막 공부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설교를 하고 책으로 나와서 성경으로 사람들이 읽어보고 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인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아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내게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었던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서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오늘 주의 그 환상과 주의 계시를 말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영적 체험이 있다고 막 자랑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참으로 정말 바른 사도인 것처럼 얘기했지. 이제 내가 경험했던 환상, 내가 경험했던 계시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판단해봐라. 이런 말씀을 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이 무엇인지, 주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저와 같이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 바울이 들어본 주의 계시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떤 뭐 훌륭한 집사님이 나 예수님 만나서 하고 얘기하는 간증집회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 자신이 경험한 주의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절부터 4절 사이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바울이 본 환상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어디요? 몇 번째? 아, 하늘은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 건가? 아니면 바로 셋째인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나?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낙원으로 이끌려간 자라고 돼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낙원으로 이끌려간 자. 그럼 셋째 하늘이 뭔지? 낙원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환상이나 계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셋째 하늘과 낙원은 천국을 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겠죠. 그죠? 그렇게 다 한데, 그런데 그러면 천국이라고 쓰지.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쓰면 되지. 그냥 좀,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하늘이라고 얘기했을까? 셋째 하늘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은 말이죠.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수로 생각했어요. 성경도 하늘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늘은 여러 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최초예요. 처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Heavens and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성경 원문은 어떻게 했냐? 똑같아요. 성경 원문에도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고 땅은 하나인데 하늘들은 여러 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거예요. 그럼 달나라는 뭐예요?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하늘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나는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세 개, 다섯 개, 뭐 어떤 일곱 개, 어떤 분은 열 개가 하늘이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다들 하늘은 복수로 생각. 그래서 하늘들 중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모든 하늘, 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늘은 복수다. 하나가 아니다. 하늘이 몇 개라고요?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셋째 하늘,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하늘에 자신이 이끌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셋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첫째는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두 분이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전혀. 딱 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전혀 궁금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셋째 하늘에 갔다면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말이죠. 이걸 기상학적 대기 우주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대기권 공기를 셀 수 있는 대기권까지가 첫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둘째 하늘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별들과 이런 모든 것이 창공을 둘째 하늘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은 뭐냐 그걸 또 넘어가지고 그 다음인가 너 셋째 하늘이란 그 모든 하늘 중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묘사도 할 수 없는 아주 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얘기할 때 셋째 하늘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셋째 하늘에 갑니다. 다 같이 나는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갑니다. 시작. 야,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딱 들으면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뭔 소리 하는데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죠. 나는 셋째 하늘을 올라갑니다. 천국이란 말이야.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국이란 말이야.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근데 이거는 셋째 하늘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존엄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그럼 셋째 하늘만 얘기하면 되지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간다 그래요. 낙원으로.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낙원이란 말이 세 번 쓰여 있어요. 세 번. 딱 세 번. 그 외에는 안 쓰여 있어요. 딱 여기 우리 4절에 나와 있는 낙원으로 이끌려. 요럴 때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언제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달려있는데 왼쪽에도 사람이 하나 달려있고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달려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강도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동시에 지금 처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받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도 다 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불쌍히 여겨주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이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강도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요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낙원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날 어디로 가시는 거죠? 낙원으로 가는데 이 강도는 또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그 강도는 회개를 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얘기. 그럴 때 낙원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낙원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낙원이란 말을 본래 말은 저기 우리가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란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에덴이란 말이 돼요. 에덴. 에덴 우리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죠? 에덴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쁨이란 뜻이 있고 동산이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기쁨과 동산. 그럼 기쁨과 동산을 합치면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면 낙원이란 뭐냐? 즐거울 나 동산 원자. 그럼 뭐예요? 그럼 에덴은? 에덴과 낙원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 파라다이스란 말에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어떤 말이 생겼느냐? 파크, 공원이란 말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 파라다이스란 말은 본래 울타리를 쳐놓은 그런 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점점 발달돼서 우리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어디를 간다고요? 공원에 간다. 그래서 공원을 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이 지금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파라다이스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천국을 얘기해요.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우리는 거기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소망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끌려갔다는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다고요? 이전에 보면 언제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뭐라고? 언제? 14년 전에.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이때서부터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14년 전이면 2000 뭐 맨날 이게 아니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당시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14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놀란 걸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말이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하나의 우리처럼 성도를 안다. 그리스도인을 안다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데 내가 그러지 않고 마치 제3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 들을 때 누굴까? 아, 그 사람 누구를 누구예요? 그 사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 우리한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바울이 지금 누구 얘기하려는 거지? 이정근 집사님을 얘기하려는 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생겨.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의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제3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탁 밝혀내고 내가 말이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간증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갔잖아요. 주님이 강변을 걸으시면서 나를 불렀어요. XX야 이리 오너라. 전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내가 어떤 사람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갔어요. 바울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거 얘기라는 걸 굉장히 바울은 거북해 하고 이것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겸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신 분들 꼭 이 말씀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제3자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 말은 더 움츠려요. 자기 경험이죠. 여기 자 2절에 보면 가로 안에 있는 글씨가 있어요. 2절 가로 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3절 다시 가로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의 경험인데 자기의 이 경험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틀림없이 제 셋째 하늘에 올려갔는데 그게 정확하질 않아요. 그럼 안 갔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신비적 체험을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자기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경험은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몸 안에 있어서 몸이 쑥 예수님을 만나러 셋째 하늘에 간 건지 아니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나의 영이 슝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지 난 모르겠어요. 이것이 영적 체험의 사실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가진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경험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신비의 체험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신비한 자신의 경험이 자신이 아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환경에 내가 들어가 봐야지 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걸어가거나 올라간 게 아니라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피동태,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갖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끌려갔는데 너는 갔다고도 얘기도 안 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걸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몰라도 누구나 아신다고요? 직접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나원에 하여튼 끌려갔는데 나를 끌고 가신 그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경험, 나의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네 번째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은 또 무슨 경험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 여기에서 저는 띵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로구나.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구나.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는데 어떤 형상을 봤을까요? 주님을 보셨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몸 밖에 있는지 몸 밖 안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여튼 뭐 힘들게 하나님한테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여기에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 사대를 보니까 이끌려가서 어떤 말을 들었느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게 뭔가요? 말할 수 없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아, 예수님이 따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니라. 이런 말 다 말할 수 있는 말 다 들었다 그랬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 이 말할 수 없는 말이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그걸로는 도저히 인식을 하고 깨닫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알아들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들은 것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무슨 인간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을 신적인 신이 하는 언어를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못 듣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시계에서 이 말을 하는 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했던 경험, 들었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 그걸 말도 못하게 하셨어. 꺼내지도 못하게 했어.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의 경험이에요. 요셉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셨다고 하는 분들하고 너무 차이 있어요. 그분들은 마치 비디오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막 술술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 들으면 아 천국이 그렇구나. 주여 그런 천국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천국이 우리 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나중에 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천국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과하는가 이런 걸 표현을 계시록에는 그 요한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 자체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바울은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계시록 1장에 그렇게 얘기를 내가 이걸 형언할 수가 없다.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나 영적 체험자들은 사도요한보다 더 영적인 말을 잘 이해하고 그 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것이 좀 아이러니. 하여튼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셋째 하늘의 경험, 낙원의 경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경험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이 가짜들 거짓 사도들은 자랑할 때 막 좀 뭔가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세 개 방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바울이 이 얘기를 딱 셋째 하늘에 갔던 이 끌려갔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 아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5절 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갖다 5절에 보면 두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내가, 이건 바울이죠.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런 사람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사람과 나를 위하여 나는 바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5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바울이 5절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사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을 내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약한 걸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하는 이 이야기의 참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아야 할 사람 바울은 이전에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온갖 고난과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나 바울을 봐야 돼. 바울이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 이거가 사도가 되는 어떤 증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시 이런 걸 가지고 능력을 갖는 거, 그것이 사도라고 증거하고 그것이 사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사도의 표현은 약함이에요. 허약하고 보잘것없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해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바로 진정한 사도의 표라는 것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바울을 보지 마세요. 환상과 계시를 본 바울을 머릿속에 지워버렸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지금 연약하게 편지를 쓰고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고생고생했던 이 바울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6절에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너라. 자기가 자랑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은 이제 자랑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6절 중간에 보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뭐예요? 오 대단하게 생각할까 봐요. 나를 엄청 높이고 우러러 볼까요? 아,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분, 낙원에 갔다 오신 분, 신비한 경험을 하고 능력하고 영적으로 착 완전히 주님의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이렇게 해서 대단하게 자신을 볼까봐, 자신을 높일까봐, 그것 때문에 우러러 볼까봐, 너 이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짜들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과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나요? 오늘날에도 영적인 체험을 나는 했습니다. 나는 능력의 종입니다. 나는 어떤 방언을 어떻게 합니다. 나는 아픈 자를 어떻게 고쳤습니다. 나는 뭐 다 죽을 때까지 갖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를 뭐래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높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우러러 볼까봐 나 그만둘래요. 나는 약한 존재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전혀 그 생각한 신비전 영적 체험을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년 전에 경험했는데 14년 동안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만약 했다면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바울은 더군다나 그런 경험을 얼마나 주저주저 했는지 자신의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질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살의 이 자랑을 하는 그 행위, 자랑의 내용이 아니라 이 자랑을 왜 하는가는 자랑의 목적이 그 얘기를 더 중요해요. 내가 이 자랑을 해함으로써 내가 높여지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이게 바울의 목적이요. 자랑하는 자기가 아니라 자랑을 하는 목적이 다른데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참된 그리스도인 된 이게 자기에게 더 자랑이라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이런 체험을 그것을 성경에는 한 번도 쓰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작 쓰는 건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을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신 이것만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그때 꼬꾸라졌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인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셨어요. 자신의 그 과거의 회심과 자신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된 그 은혜 이것만을 바울은 끝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갖는 이 사도의 권위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바울은 영적 체험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지고 지치고 상처받고 허약한 그 바울을 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바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끌어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죠. 약한 나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바보 같은 어리석고 이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강하게 세워주세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약할 때 약한 것을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에 좌절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그 약함에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능력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놓고 그 주님께 매어달리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제 셋째 하늘에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두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약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렇게 만든 나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오셔. 내게